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 전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기도와 같은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십시오. 몸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삶을 인간적인 악한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곧 방탕과 욕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술잔치와 역겨운 우상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기들이 한 짓을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으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불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범죄자나 혹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심판이 시작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들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호세아서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에 놓고서 반죽이 바로 될 때를 죄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어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왜 결혼을 하는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인생의 행위들의 종국적인 목표는 언제나 행복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을 가진 것은 아닌가?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어떻게 이 불운의 상태에서 행복하라는 말인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모함 중에서도, 억울한 누명 중에서도 행복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행복한 자라고 확신합니까? 적어도 여기에 답변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자연스러워야만 합니다. 노쇠철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도성에서 살아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도 남을 텐데 두고온 소돔 속에 남은 것들에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의 작은 명령조차도 어기고 맙니다. 그때가 되도록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욥처럼 생각할 수 있는 노스 처였다면 지금 우리의 입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로스 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까닭에 주님께서는 경계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로스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에 대해 갖는 오해들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한창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 사실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적인 것이 아닌 현재적인 것입니다.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고 오늘을 힘들어하면서도 꾹꾹 누르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행복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니 지금 나는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미래에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요. 꼭 잘 입고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불행합니까? 즉 행복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나 이 지상에서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위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자신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주변의 것으로 볼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두고 나와 저울질하면서 금방 불행이 온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이런 행복 측정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태초에도 사탄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부추겨서 에덴을 희락의 동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세상에서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힘있어 보입니다. 거짓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능력은 진실에서만 나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샤르, 기본 어근은 곧다, 특별히 평탄하다, 옳다, 행복하다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상징적으로는 앞으로 가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복되다, 복되다고 하다, 행복하다, 가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구조하다 등등의 의미들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다 복이 또다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모스라는 그리스 말이 사용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로 신에 대해서 기술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로 복을 내림, 즉 행복의 근원, 축복, 로마서 4장 6절이나 9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카리스모스는 자기 자신 속에 비결을 지닌 기쁨, 밝고도 절대적인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삶의 모든 기기와 변화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기쁨을 서술하는 말입니다. 신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쓰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앵글러 색슨어로는 피의 제사라는 말에서부터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마카리오스모스는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네디케레, 베네 하면 불란서로 좋은 말을 보원합니다만은 좋은, 잘 그런 뜻이고 디케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speak well of 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happiness란 영어도 자신의 의도를 내어버리고 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 happen, 갑자기 어떤 일어난 일에서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행복이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의 조건은 오복과 천국의 백성들의 팔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복은 현세적이며 미래가 없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자손 중다 이런 것들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팔복은 미래적이며 현재를 오히려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부터가 왜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이고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더 복이겠죠. 세상적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고 15절에서 16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물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의 보안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주어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한 행복. 그것을 지금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또한 행복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죠. 미래의 영광을 보장받은 행복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모세의 율법 시대보다도 훨씬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 forget that God is tru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듭남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두 번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탄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체적인 탄생이 우리 인간관계를 결정하듯이 영적 탄생이 우리의 영적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물로 한 번, 그리고 성령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 관여하는 한 번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탄생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영적 탄생을 위해서도 물과 성령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듯이 물과 성령 없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영어로 옮길 때 beget, B-E-G-E-T, beget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은 born으로 번역했습니다. born, B-O-R-N. 이 단어 또한 낳다라는 뜻을 가진 bear, B-E-A-R, 배의 과거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표현에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단어 모두 가져오다 혹은 산출하다 라는 뜻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고 할 때는 비겟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애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B-O-R-N, 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령과 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한마디로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깁니다. 탄생에는 씨뿌림, 곧 잉태와 출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씨뿌림입니다. 이것을 잉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 세계에 필요하며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잉태는 씨를 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이 씨가 자라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과 낳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상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나왔다고 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발아들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성령은 씨 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들의 교훈을 사람이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씨 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씨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거듭남을 위한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육체적 탄생과 영적 탄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 탄생은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씨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씨뿌림, 곧 잉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씨뿌림, 곧 잉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적 변화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란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에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잉태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작용으로 잉태함을 받듯이 물을 통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나아야 한다는 구절은 말씀으로 나아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둘을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든지 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말씀이라면 성령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여기서 언급하는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또한 문자 그대로 물로 이해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이 중요하게 쓰인 애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물로 낳는 것은 물에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세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탄생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곳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탄생에서도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우리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만 사람이 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뿌리거나 붙는 약간의 물은 너무 적어 물로 태어나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가 장사 지내는 것임을 의미하는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장사란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탄생과 장사, 이 두 가지 모두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no one, 곧 아무도, must, 반드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필수적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강조하신 말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고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므로 믿음과 세례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세례도 필요하다고 말하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세례를 믿음과 구원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듯이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필요하므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있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이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9번의 개종사건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개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는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지만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거듭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는 삶의 방식이 변화이지 우리 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한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